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중순에 몽골에서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3일 그런 보도를 알고는 있지만 사안의 성격상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북일 접촉에 정무 3역과 일본 정부 관계자가 포함됐는가라는 질문에도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하게 대응해오고 있지만 사안의 성질상 답변을 삼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8월 초중순에 몽골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무엇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확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의 중앙일보는 북한 정찰총국과 외화벌이 관계자 등 3명과 유력 가문 출신 정치인이 포함된 일본 대표단이 지난달 중순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이번 북일 접촉이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불과 3개월 전에 공개적으로 일본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북한은 당초 일본과의 정상회담 성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지난 2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의회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호응했습니다. 다만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다가 북한 측이 급격하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난 3월 김 부부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잇따라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거론하는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3일 새 안보협정을 체결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이탈리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현장에서 별도로 만나 10년 기간의 안보협정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무기 등의 지원에 관한 것이고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미군을 활용한다는 약속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안보협정으로 미군이 직접 우크라이나 방어전에 파견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레드라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울러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번 협정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새 안보 협정은 러시아에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한다는 신호와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출발 시점에 백악관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과의 안보 협정 체결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미국 외에 일본과도 안보협정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5개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장기적 안보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1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조력한 사유로 러시아와 해외의 개인과 기관 등 300곳을 무더기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와 함께 러시아는 물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포함한 영내 개인과 기관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제3국으로부터 중요한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포함해 국제 물자와 장비에 대해 러시아에 남겨진 제공 경로들을 타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수정을 요구한 휴전안 내용에는 중요한 변경이 없었다고 하마스 고위 인사가 주장했습니다. 이 인사는 13일 로이터 통신에 하마스 지도부에 따르면 반대할 만한 중대한 수정사항은 없었다고 밝히고 하마스가 이집트와 카타르에 최근 보낸 수정안은 가자지구 내의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자지구 전후 재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금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공개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 인권 유린이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등 50여 개국과 유럽연합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북한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1도에서 20도, 낮 최고 19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회를 열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인권과 평화 및 안보와의 연관 관계가 북한보다 더 잘 드러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에 담긴 상당한 증거는 북한 정권의 주민 학대와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Nowhere in this nexus is it more salient than in the DPRK, where substantial evidence and documentation.
또 북한 정부가 자행한 납치 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억압과 전체주의 등이 우리 모두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북한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종교적 신념 및 관습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해 허가되지 않은 활동을 하는 개인을 처형,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악순환을 부추기는 이사국들이 있다면서 지난 3월 말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 활동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을 거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이 더 대담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김으로써 국제 안보를 약화시켰다면서 오늘 이 회의를 막으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노력은 북한을 지원하려는 또 다른 노력이며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의 복지보다 무기를 선택하는 정권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만행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평화와 안보, 정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북한 주민의 더 나은 미래와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our responsibility as members of this council, as human beings, to speak out against a regime that chooses weapons.
이달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한국의 황중국 유엔 주재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면서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났지만 CY 보고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를 간신히 넘기며 가장 저개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며 인구의 거의 절반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주민들의 생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고가의 핵무기 개발, 사이버 해커 양성, 지배층 엘리트를 위한 사치품 구매에 몰두하며 물적, 인적 자원을 계속 낭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1년간 미사일 개발과 실험에 투입한 총 비용은 북한 전체 주민의 1년치 식량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은 핵무기와 인권 침해로 굴러가는 쌍두마차와 같다면서 인권 침해가 멈추면 핵무기 개발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 평화와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is like a two-headed chariot driven by nuclear weapon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f human rights violations stop,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바바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서 북한 당국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자원을 계속 전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 종종 현대판 노예로 불리는 강제 노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워드 대사는 납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회원국들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북한을 탈출한 후 안전과 인권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강제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You cannot separat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from the threat DPRK pose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야마자키 카즈유키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의 납치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주목하고 싶다면서 13살 소녀를 포함한 일본 시민들이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치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 납치 행위는 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자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납치 피해자는 거의 반세기 동안 갇혀 지내왔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령에 이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의 시급성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모든 납북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rgency of this situation is undeniable. I call up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ite in concerted effort to secure.
또 북한에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며 모든 관련 유엔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의제 채택을 막기 위한 절차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경수앙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중국은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다루기엔 적절한 장소가 아니며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적대감을 고조시키고 대결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hina has always maintained that the security is not the proper place to address human rights issues and it should not intervene in countries.
투표 결과 1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모잠비크는 기권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안보리는 인권에 대해 논의할 권한이 없다면서 전 세계가 안보리가 복잡한 국제 현안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며 희망을 갖고 안보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안보리는 근거 없고 노골적으로 정치화된 사안을 논의하는데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owever, pursuant to the mandate of the Council, and the Council does not have a mandate for the discussion of human rights.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전반적인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설명에 나선 폴커 트루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들어 북한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욱 심해졌으며 식량 부족으로 사회경제적인 생활 여건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혹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CYI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안보리에 촉구했다면서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내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르크 대표는 북한의 비참함, 억압, 공포, 굶주림, 절망적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이를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 부과한 고립의 막다른 골목에서 돌아서서 다시 개방하고 국제사회와 교류하며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협력을 포용하며 모든 사람들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landscape of misery, depression, fear, hunger and hopelessness in the DPRK is profoundly alarming.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경 폐쇄 이후 지난 4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명백히 악화됐다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회원국들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포함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가장 신속한 책임 규명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 내에서 계속되는 긴장과 불처벌 상태를 중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should discuss what the most expedient accountability measur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DPRK could be.
이날 회의에는 탈북민인 김금혁 씨가 시민사회 대표로 참석해 북한 인권 참상을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우리는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핵무기에 매달리는 것이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김정은에게도 강압과 통제만을 통한 통치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We need to show Kim Jong-un that the ruthless repression of North Korean people and focusing on nuclear weapons is no longer the way to maintain his leadership.
김 씨는 이어 한국말로 북한 청년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는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다른 누군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평양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나 3대가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지만 중국 베이징 유학 중 외부 세계를 접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됐다는 김 씨는 발언 중 감정에 북받쳐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김 씨의 발언 후 김 씨가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증언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잔혹함을 전 세계가 알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미국은 다른 많은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감사하고 있다면서 당신의 이타심과 용기, 신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50여 개 나라가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사회에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강제 노동 등 자국민을 착취해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얀일 등 57개국과 유럽연합이 1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선될 조짐이 없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6월 의장국을 수임한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이날 2년 연속 열리는 북한 인권 관련 공개회의에 앞서 각국 대사들과 함께한 공동회견에서 오늘날 북한이 점점 덜 도발적인 행동을 일삼는 가운데 우리는 악화하는 북한의 인권 위기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commit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대표 발표자로 나선 황 대사는 이어 북한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집단적 처벌, 자의적 구금,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 공정한 재판 없는 공개 처형, 납북자와 억류자, 전쟁 포로, 미송환 관련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새롭게 제정한 국내법은 한국 영화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북한의 비참한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이 무기 개발과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계돼 있음을 목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은 주민들의 안녕을 희생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부족한 자원을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으며 자국 내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PRK is diverting its scarce resources toward it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t the expense of the well-being of people in the DPRK.
아울러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와 사회체제는 북한이 권력을 유지하고 핵 및 미사일 능력을 활발히 개발할 수 있게 했다면서 북한은 강제 노동을 포함해 국내 및 해외에서 자국민을 착취해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에 기여하는 구체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연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10일 개최한 북한 인권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의 편에 서달라고 호소해 주목받은 탈북 청년이 VOA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안보리에서 탈북 청년들이 발언하는 것이 이 북한의 변화를 염원하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12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공개 회의에서 발언한 탈북 청년 김금혁 씨는 유엔 무대에서 탈북민들이 공개적 발언을 하는 게 북한 주민들에게 큰 힘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회의 참석 뒤 가진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사회가 함께한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희망을 준 고무적인 회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북한 현지 사람들한테는 저는 알게 모르게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되게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편이 없다고 믿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너무나 엄청나게 그런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안보리 같은 곳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우리가 당신을 옆에 서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이 안보리 회의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요. 반면에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큰 고무적인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평양의 엘리트 가정 출신으로 김일성 종합대를 거쳐 중국 유학 중이던 지난 2012년 한국으로 망명한 김 씨는 이후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한 후 한국에서 방송인과 정당인, 소셜 인플루언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탈북민을 대표해 유엔 안보리의 쟁쟁한 이사국 대사들과 고위급 외교관들 사이에서 10여 분간 영어로 연설하면서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들의 편에 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청년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며 한국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 want to send a message to the youth of North Korea in our language. 여러분,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추운 밤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아무리 캄캄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해는 뜹니다. 북한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다른 누군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북한 청년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북한의 변화를 위해선 안팎에서 함께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에서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의 북한 청년들에게 함께 싸워줄 것을 호소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밖에서 북한의 밖에서 북한의 어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저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북한의 실질적인 어떤 자유와 또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상황의 개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 체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력이 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호응을 해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세대가 현재 북한의 장마당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한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청년들에게 북한의 자유를 위해 외부에서도 최선을 다할 테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작은 목소리라도 내주길 바란다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탈북민이 발언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 청년 이서연 씨와 조셉 김 부시 연구소 연구원이 지난해 3월 비공식 회의에서 발언했고 같은 해 8월에 6년 만에 개최된 공식 회의에선 한국의 탈북 청년 김일혁 씨가 참석해 발언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창한 용어를 구사하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고 이서연 씨는 특히 중국 외교관들 앞에서 중국어로 탈북민을 북송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금혁 씨는 안보리의 북한인권회의에서 탈북 청년들이 발언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북한인권운동의 또 다른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인권운동에 또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북한 넘어오신 일제 탈북민들은 조금 더 뭐 우리가 흔히 그 몸 대 몸으로 혹은 뭐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좀 북한과 직접 맞부딪히는 그런 인권활동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풍선도 날리고 또 다양한 이렇게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제 뭔가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탈북민 인권운동은 이제는 새로운 단계, 즉 어떤 한국 내에서의 어떤 지지가 복무는 단계를 떠나서 유엔에서 또 정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그런 어떤 글로벌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정말 탈북민 청년들은 영어도 잘하고 또 중국어도 잘하고 다양한 언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국회 정치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각자의 해안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발언했던 김일혁 씨는 10일 VOA에 국제사회가 탈북민을 국제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감과 위로인데 그것을 국제사회에서 해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씨는 또 자기 자신도 작년 안보리 회의를 통해 북한 주민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그곳이 열리는 그날까지 힘내서 버티자고 마음의 응원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런 공감과 위로가 북한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혁 씨는 그러면서 탈북민이 계속 유엔 안보리에 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백악관이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추가로 지상 미사일 요격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도입할 예정인 차세대 요격기로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11일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 동부 해안에 완전히 가동 가능한 국토 보호를 위한 추가 미사일 방어 기지를 건설하도록 의무화하는 2025 국방수권법안 1632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통령 직속 행정관리 예산국은 이날 발표한 2025 국방수권법안 관련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란이나 북한에서 발사되는 잠재적 탄도미사일로부터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기지가 작전상 필요하지 않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달 가결한 2025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이란이나 북한의 잠재적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조건부로 지정한 뉴욕 포트드럼에 위치한 미 본토 방어 요격 미사일 기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미국 서부 지역인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두 곳에 지상기반 외기권 방어체계 GMD 미사일 요격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 등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역량 강화에 따라 미국 동부 지역에도 방어를 위한 미사일 요격 기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지난 2019년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 지상 요격 미사일 배치 장소로 뉴욕에 위치한 포트드럼 기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정부가 기존 지상기반 요격체계를 추가로 배치하는 대신 새로 도입할 예정인 차세대 요격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8년까지 알래스카의 20개 사일로에 배치될 차세대 요격미사일의 개발을 완료해 미사일 위협을 성공적으로 요격할 확률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NGI는 미국의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등 모든 국토를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과 잠재적 미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러한 위협의 진전과 이런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역량 진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GBI는 지상기반 외기권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로 현재 미국의 주력 본토 방어체계이며 미국 정부는 이를 대폭 개선한 차세대 요격미사일 NGI를 개발해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GBI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지난 4월 미 국방산업협회가 주최한 2024 미사일 방어회의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을 미국에 대한 주요 미사일 위협국으로 지목하고 국방부는 현재 기존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보강하기 위해 최신형 차세대 요격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오는 2028년까지 알래스카에 첫 번째 NGI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지상기반 요격체계의 추가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는 기존 GMB 방어체계로도 북한의 미사일 역량을 막는 데 큰 부족함은 없었겠지만 북한의 관련 역량 진전을 볼 때 앞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got enough interceptors to do that. We could handle 10 coming in. Now, hopefully all the interceptors.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격추하기 위해서는 두세 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면서 현재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양의 요격 미사일을 갖추고 있지만 북한이 대량으로 발사할 경우에는 방어망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이 변칙 기동을 할 경우 현재 체계로는 요격의 정확도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기존 체계를 동부에 추가 배치하는 것보다는 요격률을 훨씬 높일 수 있는 새 체계를 도입해 안정적인 방어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더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NGI is intended to have a higher kill probability. It's intended to be more effective. So less like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차세대 요격 체계는 더 높은 요격률을 갖추도록 고안됐고 더 효과적이라면서 북한이 실제 발사를 감행할 확률이 낮더라도 북한이 ICBM을 대량으로 발사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60기 이상의 차세대 요격기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극초음속 및 여러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차세대 요격 역량의 완전하고 조속한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일 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9개월 만에 또다시 이루어지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 부문을 포함해 양국의 밀착이 어느 수준까지 합의해 이를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수도 아스타나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매체인 베도모스티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몇 주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중 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그 전에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인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두 정상은 러시아 극동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또다시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북한 내부의 준비 동향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12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영상 사진을 분석해 고려항공 항공기들이 지난 6일부터 10일 사이 공항 터미널 건물 근처 계류장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외국의 대규모 대표단의 방문을 앞두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평양에 도착하기 직전 동일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24년 만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지면 북한은 대외적으로 러시아가 자신의 든든한 뒷배라는 점을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업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러는 지난해 9월 두 정상이 합의한 교류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기로 삼으려 할 것이라며 북한은 이달 말로 예고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러 관계 강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 때 상반기 성과들을 이제 총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방향들을 다시 또 점검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고 할 텐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새로운 북노 관계와 관련된 성과를 최대한 이제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무력 고도화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북러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국제사회 비난 부담이 적은 경제협력 분야를 부각시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무기 지원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도움이 여전히 절실하고 북한은 대미 교착 장기화에 대비해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와 식량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양국 우주기술 개발 협력 논의를 한층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해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후 올해 추가로 3차례 발사하겠다고 말했으나 상반기에 한 번도 이를 성공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우주기술 강국인 러시아와 관련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 행보에서 가장 큰 관심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입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선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제공에서 비롯된 주고받기식의 거래에 치중했다면 이번 회담에선 공동의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공동 개발이나 합동 군사훈련 등 안보협력 수준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물출 교수는 북러는 대미 공동전선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은 오는 8월 처음 핵작전 시나리오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응해 러시아와 높은 수준의 군사협력을 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북러 간 군사 밀착 수준을 냉전시대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양국이 기존에 체결된 조약을 손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북한이 1961년 옛 소련과 맺은 조소 우호 협조와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은 무력 침공 또는 전쟁 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맺은 후 해당 조약은 폐기됐습니다. 이후 2000년 체결된 양국 우호 설린 협조 조약엔 자동 군사 개입 조항 대신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월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당시 북러 관계를 새로운 법률적 기초 위에 세우겠다고 언급했다며 새 조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러 간 군사동맹 복원에 대해선 핵무기 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부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카드, 그리고 장기적으로 극동지역 개발에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한국을 자극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북러 밀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편드는 기존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재차 확인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장용석 박사는 푸틴 대통령이 국제사회 시선을 의식해 북한 핵 보유를 전면 지지하는 발언까지 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문제의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국제사회 대북 제재 철회를 주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정당하다라고 바로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유엔 규범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북한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북한의 자위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걸 기반으로 또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지난달 한일 중 3국 정상회의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서울에선 한중 외교 안보 대화가 9년 만에 열리는데 북한이 반미 연대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신냉전 구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쓰는 양상입니다. 북한 입장에선 푸틴 대통령 방북을 통해 북러 협력 수준을 최대치로 높이면서 동시에 최근 상대적으로 소원한 관계인 중국에 우회적으로 협조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입니다.
북한도 자기를 빼놓고 북한에 대한 비핵화 문제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특히 이제 한미일 3국이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응해서 이제 북한이 고립이 안 되고 러시아와 긴밀한 그런 밀착을 과시함으로써 북러 양국이 모두 다 대내에 자신들의 그런 관계를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한일 중 3국 정상회의 당시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거론되자 담화를 통해 반발하며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잠재적으로 다른 도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계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2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달 중 북한을 방문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러 관계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보도 내용에 대해선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엇을 제공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전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우려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won't comment about reports about a possible visit. There hasn't been one in a long time.
캠벨 부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경화나 에너지, 핵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등을 제공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려하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그러면서 전반적인 북러 관계가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우려하는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12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방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푸틴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면 2000년 이후 24년 만에 북한 방문이 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답방 차원에서 북한 방문을 추진해왔습니다. 한편 캠벨 부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잠재적으로 다른 도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늘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함께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여러 가지 잠재적인 도발에 대해 적절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며 이런 일련의 노력에 있어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정책 접근 방식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완전화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앞서 지난 4월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간 단계를 잇따라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일부 보도가 문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입장은 완전하고 포괄적인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은 이 사안과 관련해 북한과 지난 몇 년간 전혀 소통이나 대화를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단계에 들어가거나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시기상조라면서 미국의 정책은 이전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 국무부는 푸틴 대통령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 심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계속 적절한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어느 나라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어떤 정부도 푸틴 대통령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면 이는 러시아의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을 정상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와 다른 지역에서 아무런 처벌 없이 잔혹행위가 자행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인류의 고통을 악화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정의로 가는 길을 더 길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한 양국 간 군사협력 심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유지,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물질적인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계속 규탄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침략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를 어떤 나라도 돕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어떤 국가도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촉진하는 발판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믿는다며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국제 시스템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상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대해 외면할 수 없다고 밝히고 반인도적 침략 범죄 및 전쟁 범죄를 포함한 국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12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방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면 2000년 이후 24년 만에 북한 방문이 됩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자국 영해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100m 길이의 선박이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선박과 밀착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담겼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의 서해 석도 북부 해상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선체를 맞댄 두 대의 선박이 보입니다. 10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포착된 이들 선박은 길이가 각각 100m와 45m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선체 중간 부분을 밀착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 등이 공개한 북한의 불법 환적 모습과 일치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 서해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과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해상에서 횡행하던 선박 간 환적이 북한 영해로 옮겨져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후 VOA는 올해 초까지 이 일대에서 여러 건의 환적 의심 정황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최근엔 길이 50m 미만의 선박이 선체를 맞댈 뿐 대형 선박의 환적 장면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날 다시 100m 선박이 포착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자국 영해에서 환적 활동을 벌이는 데 대해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과 금수품을 해외 항구에서 하역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에 가끔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0도, 낮 최고 19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기온 20도에서 30도 예상됩니다. 안주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19도에서 27도 예상됩니다. 남포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20도에서 30도. 신의주와 중강 간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신의주가 19도에서 23도, 중강 17도에서 23도, 간계 17도에서 27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기온 19도에서 27도. 용현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립니다. 18도에서 27도. 개성 사리원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18도에서 31도, 사리원 19도에서 30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보겠습니다. 함흥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18도에서 31도. 장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11도에서 24도입니다. 해산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은 15도에서 26도. 청진과 선봉, 삼지연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청진이 15도에서 21도, 선봉은 최고 20도, 삼지연은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원산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전 맑겠고 19도에서 31도, 평강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기온 15도에서 30도입니다. 동해 오전에 맑겠습니다. 오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해상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중순에 몽골에서 비밀리 접촉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13일 일본 정부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그런 보도는 알고 있지만 사안의 성격상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또한 북일 접촉의 정무 사역과 일본 정부 관계자가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도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하게 대응해오고 있지만 사안의 정성질상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8월 초나 중순에 몽골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관해서도 무엇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중앙일보는 12일 북한 정찰총국과 외화벌이 관계자 등 3명과 유력 가문 출신 정치인이 포함된 일본 대표단이 지난달 중순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이번 북일 접촉이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불과 3개월 전에 공개적으로 일본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북한은 당초 일본과의 정상회담 성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지난 2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의회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호응했습니다. 다만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북한은 그러다가 급격하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난 3월 김 부부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잇따라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거론하는 데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3일 새 안보 협정을 체결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 이탈리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만나서 10년 기간의 안보 협정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이 협정은 무기 등의 지원에 관한 것이고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미군을 활용한다는 약속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안보 협정으로 미군이 직접 우크라이나 방어전에 파견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레드라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울러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번 협정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새 안보 협정은 러시아에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한다는 신호와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출발 시점에 백악관이 앞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3일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과의 안보 협정 체결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미국 외에 일본과도 새 안보 협정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5개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장기 안보 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1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조력한 혐의로 러시아와 해외의 기관과 단체들을 무더기로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와 함께 러시아는 물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역 내에 개인과 기관 300여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러시아의 전시 경제와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의 위험을 높이고 제재 회피 경로를 제거하면서 외국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 IT 서비스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러시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이번 제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제3국으로부터의 중요한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포함해 국제 물자와 장비에 대해 러시아에 남겨진 제공 경로들을 타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수정을 요구한 휴전안 내용에는 중요한 변경이 없다고 하마스 고위 인사가 주장했습니다. 이 인사는 13일 로이터 통신에 하마스 지도부에 따르면 반대할 만한 중대한 수정사항은 없었다고 밝히고 하마스가 이집트와 카타르에 최근 보낸 수정안은 가자지구 내에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후의 가자지구 재건과 국경 검문소 개방을 포함한 가자지구 봉쇄 해제, 주민 이동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